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그 말씀의 참된 의미와 뜻들을 깨닫기 시작한 지가 많은 시간이 지나고 이제 오늘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부족한 자에게 깨달음과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 마지막 날 주께서 특별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 올바른 이해와 또 복음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가진 신자의 삶의 열매로서 참으로 주님 앞에 송영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세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구석을 봐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한 일에 얼마나 많은 열심을 내고 있는지요.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는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영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우리 신앙의 모든 선배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송축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찬송했습니다. 공동서신의 마지막 책인 유다서는 이렇게 송영으로 마무리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축도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축도들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송영, 빼놓을 수 없는 마지막 축도의 내용입니다. 이 축도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에 대해서 찬송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고 그 예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이 구원이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송룡으로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이유는 사실 이 편지가 처음 시작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표현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복음이라는 이 단어 로마서 1장 1절 2절에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은 1장 9절에 나오고 비밀의 계시라는 표현 11장 25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는 혹은 나타내신 바라는 이 표현도 3장 21절에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함이라는 이 표현도 1장 5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새로운 어떤 표현을 가지고 지금 송영을 만들고 있지 않고 로마서에 이미 진술된 표현들을 가지고 송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먼저 복음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설명하는데 이 복음이 그 신비의 계시를 따른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비의 계시를 따랐다. 신비라는 말은 비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의 계시라는 말은 비밀의 계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바울이 몇 단계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 복음의 비밀이 계시되기 전의 상태를 언급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계시되기 전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감추어진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졌다. 감추어졌다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침묵을 지킨다, 비밀을 지킨다라는 뜻으로 26절에 알게 한다라는 뜻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감추어졌다라고 번역을 해놓았는데 그렇다고 복음이 사람들에게 낯선 것이어서 그 복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도 몰랐다. 도대체 복음이 뭐냐?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정도로 완전히 닫혀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감춰졌다라는 이 말은 어떻게 이해되는가 하면 비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거나 그것을 제대로 다 경험할 수 없었다는 뜻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이런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 구약시대 사람들이 이런 한계를 갖고 있었는가? 구약은 실체가 드러나지 아니한 모형과 그림자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한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감추어졌느냐, 비밀의 기운이 언젠가라고 할 때 25절 말씀에 의하면 영세 전부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영세 전부터라고 되어 있지만 본래 문자적으로는 영원한 시간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시간 동안. 이것은 비밀이 영세 전부터 시작된 영원한 기간 동안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시간 동안은 이 물리적인 시간을 초월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영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간을 넘어서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세 전부터 혹은 영원한 시간 동안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의 영원성,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어떤 시점에 아이를 계획했다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개념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 구원계획의 영원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추어진 것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으니까 영세 전부터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태초부터 그리스도 이전의 모든 역사 태초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전까지의 모든 역사를 가리키는 용어로 봐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해되느냐? 여기 보니까 바울이 비밀이 나타나게 된 수단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이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의 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글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어떤 사람의 글을 가리킵니까?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글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도 바울이 로마서 서두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바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잘 살펴보면요, 좀 모순되어 보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나타내셨다는 말이 모순되어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서 비밀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했죠? 감춰졌다 그랬잖아요. 비밀이 태초부터 그리스도 이전까지 감춰졌다라고 말해놓고 이 비밀이 그리스도 이전 시대에는 선지자들의 글로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비밀이 감춰지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 감춰진과 동시에 계시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춰진과 동시에 계시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구약이 예언과 약속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언과 약속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감춰진과 동시에 계시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께서 인간으로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전까지는 모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지상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죠. 이뿐만 아닙니다.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구약 예언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는지 그들로 하여금 전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전한 그 내용들이 설교는 물론 오늘 로마서처럼 편지로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서를 기술할 때 어떻게 기술했는가 하면 그냥 기술하지 않죠. 구약 성경을 항상 의식하고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 일이 어떤 성격의 일인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했고 그 예언한 바가 이렇게 성취되었다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성경을 기술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지 않았더라면 예수께서 공생애 사역을 하지 않았더라면 또 사도들이 공생애 사역과 구약의 예언들을 연결해서 해석하고 설교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구약만 남아있었다. 지금 우리가 만약에 신약성경 하나도 없고 구약만 있었다라고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상당히 모호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처럼 신앙의 내용을 이해하고 교회를 이루고 우리 나름대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구약에 감춰졌던 계시가 예수께서 오신 이후로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도움 없이 구약을 볼 때는 구약이 완전히 감춰져 있다라고 봐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나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의 글, 즉 구약에 있는 약속과 예언에도 이방인들이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나 미가서나 선지서에 그런 내용들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초부터 그리스도 이전까지 감춰졌다라고 하면서도 이 복음의 비밀이 그리스도 이전에 선지자들의 글에 나타났다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것은 계시를 두 가지 순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가 구별되는 두 가지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표현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라는 이 표현에서 이제는이라는 이 표현은 그때와 대조되는 것이죠. 이제는이라는 말은 그때와 대조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입니까? 신약 시대가 시작되기 전이겠죠. 저 그때와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때 계시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가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에서 이제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시간의 전환을 가져오게 된 사건이 뭐냐? 그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지상사역과 그 후에 계속된 신약교회 복음 선포사역이에요. 이것을 두고 26절에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때는 선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셨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사도들의 증거사역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계시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은 항상 모호하고 신약은 항상 분명하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리딩 지저스 영상을 보셨죠? 거기 연속성의 문제가 나타났잖아요. 그죠? 느헤미야가 왕이었다. 왕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다. 그러면서 연속성을 말했잖아요.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문제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예를 든 적이 있지만 신명기 법을 보시면 밭을 갈 때 종류가 다른 두 짐승을 한 결의로 해서 밭을 갈아서 안 된다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사람이 지금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서 전혀 그 말씀하고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재해석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보통 법을 도덕법, 시민법, 그 다음에 의식법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무슨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놓고 이것은 도덕법, 이건 시민법 이렇게 나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도 사실은 논쟁이 있거든요. 우리는 도덕법으로 봤습니다. 안식일 계명, 특별히 사계명을 도덕법으로 봤지만 그러나 안식일 계명 자체에 의식법적 요소가 전혀 없느냐라고 할 때 의식법적 요소가 다소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신구약의 관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그렇게 쉬웠다면 애초에 신비의 계시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신비의 계시라고 말한다는 말은 신구약의 관계성이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비의 계시 혹은 비밀의 계시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에베소서 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눈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 3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비밀은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서 이 내용이 구약 시대는 분명하게 잘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기보다는 분명하게 잘 드러나지는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또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떤 이들이 우둔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신비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모든 특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게 된 것을 가리켜 신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비밀, 신비라는 이 말은 로마서 전체에서 다른 것과 관련된 단어로 이해됩니다. 말하자면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따라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핵심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됨에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비밀을 계시하였습니다. 우리가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지금 성경을 읽고 있죠.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렌즈를 통과하지 않으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언급은 안 되긴 했지만 에스더 같은 경우에 에스더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보였습니까? 죽음은 죽으리라고 말하죠. 그죠? 그죠?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기독론의 요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마치 에스더가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가 그런 자세와 태도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에스더서거든요. 단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결국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렌즈를 통과하지 않으면 내러티브, 이야기로는 잘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된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을 따라 된 일이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는데 명을 따라 된 일이라는 이 말은 구원의 역사에서 비밀이 나타나는 특정한 시간을 하나님이 친히 정하시고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뜻을 말씀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선지자들의 글이 성취될 때를 하나님이 명하심으로 그 때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회라고 말할 때 그 모든 때를 누가 주관하시는가?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하나님의 때 그 감춰졌던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각 사람마다 눈이 뜨여져서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순간들은 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상당 기간 동안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성경에 눈이 뜨여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인적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찬 경륜 가운데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드러내셨던 그 예언과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상 다시 구약으로 가면 구약의 내용이 뭘 말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경륜을 지금 쭉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비밀의 신비의 계시가 밝히 드러나도록 하신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왜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왜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 예언과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는가 그 의도와 목적이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믿음의 순종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1장 5절 강의할 때 이미 말씀드렸죠. 이 말은 문자적으로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이라는 이 말은 복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은 순종을 필연적인 열매로 맺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믿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비밀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다.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가운데 선지자들의 예언과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는 믿기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동반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믿음의 순종을 말했다는 말은 단지 순종을 믿음의 열매 정도로만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크고 광대한 구속의 계획이 역사 가운데 펼쳐진 것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정말로 이해하고 깊도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 마음에 끌어오르는 이 송령이 정말 있다고 하면 단지 그냥 찬양 시간에 손 들고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상의 삶 가운데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런 차원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무런 행동의 변화 없이 구원이 그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인간을 사로잡아 그 사람을 변화시켜 의의 종이 되게 만드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는 이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그 요구를 할 때 도대체 뭘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을 때 바로가 물을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사흘 길쯤 가서 여호와의 산에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의 이 열매가 뭐냐, 우리가 억압의 상태로도 벗어났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죽은 자들에게서 예수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요구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충만케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파된 복음을 믿게 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민족들 중에서 전파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즉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반응이 순종이라면 당연히 우리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또 복음에 합당한 반응은 순종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 이 복음을 가리켜 나의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들 중에 복음을 가리켜 나의 복음이라는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복음이라고 말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가리켜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에도 이 표현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의라는 이 말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독특한 부르심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나의 복음, 즉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되었는가? 과외 수업을 받았는가?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계시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오 배운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계시로 복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이 말은 사람의 상식이나 혹은 지혜를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식과 지혜는 항상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버전 업돼야 돼요, 항상.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나타내려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은 조상들로부터 전승받은 것처럼 전승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판소리 아시죠? 판소리. 그래도 판소리를 때로는 말이죠. 7시간, 8시간 동안 부릅니다. 그 전승받아서 그래요. 얼마나 열심히 판소리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이처럼 조상들로부터 전승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라는 이 말은 가말리엘과 같은 타고난 랍비로부터 무슨 수업을 받아서 배운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종합하자면 사도월이 전한 이 복음은 자신도 하늘로부터 온 천사도 손댈 수 없는 그 절대적인 복음으로서 수천 년간 사람들은 깊은 사색과 연구를 통해서 전승되고 발전된 사상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아이디어나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바울에게 보여주심으로, 즉 계시해 주심으로 바울이 이 복음의 내용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나는 배우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도록 하시죠. 가르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도 교제를 했던 것을 우리는 갈라디아서나 베드로후서 3장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 아나니아도 주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점에서 사실은 바울이 사람으로도 배웠지만 근본적으로는 주님께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나의 복음이라고 말한 것이죠. 이 나의 복음, 즉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이라는 말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라는 말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를 전파한다는 말은 나의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나의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강조점은 뭐냐면 예수님에 의해서 선포된 메시지의 강조점이 있다기보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다. 그 말이죠. 이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김용희 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김용희 씨. 순회 선교단에서 복음학교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복음학교를 운영하는 분이 김용희 씨라는 분입니다. 뭐 자칭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나의 복음이라는 것을 얼토당토 않게 해석을 했어요. 개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한 복음이 나의 복음이다. 그래서 각 사람이 다 나의 복음을 다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물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지식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 적용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자신이 전한 복음을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죠. 객관성을 상실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기 경험 이것들을 자꾸 강조하면.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 2절에서 복음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꾸 자기 주관, 자기 간증을 말하기 시작하면 객관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기 의가 나타나게 되고요. 인간의 경건 이런 것들이 자꾸 복음보다도 앞에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이 복음을 송령의 형태로 나타내었습니다. 송령, 독소올로지, 마지막 피날레가 송령입니다. 송령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송령이죠. 송령은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에도 나타나는데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목적이 뭐냐?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하나님이 세상에 존재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유가 뭐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사를 주관하시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정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정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자기 이름을 드러내시면 우리는 뭐지? 피조물은 꼭두가신가?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영광을 절대로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자신만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예정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구원계획의 목적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는 믿음의 순종을 하게 되고 믿음의 순종하는 신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부단히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수반되는 순종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왜 순종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앞으로 어떤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가? 우리의 삶과 전 인격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자의 삶이 얼마나 고상하고 탁월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우리가 왜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좋은 직장 가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아들, 딸 낳고 그렇게 살면 마음에 큰 기쁨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목적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바울은 이 하나님을 이렇게 말해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정말 살수 있겠는가? 끝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이 조바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켜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능히 견고하게 한다라고 할때 견고하게 한다는 이 말은 시련과 유혹에 저항하는 능력으로 신자를 붙드신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믿기를 그만두거나 믿음의 도리를 저버리는 일은 신자에게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스스로를 강하게 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한번 시작하신 착한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인내한다는 말이죠.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따라서 인내의 결과를 통해서 열매를 드러내게 될 것인데 그 열매로 영예를 받아야 될 분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겠죠.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조속으로 변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어떻게 견고하게 하시는가? 복음으로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바울은 이미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복음은 단지 지식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으로 경고케 하시는가? 25절에 나의 복음과 그래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신자를 경호케 하신다는 말이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는 경호케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과 예수를 통해서 신자를 경호케 하실 그 하나님을 지혜로운 하나님이라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다른 것으로도 하나님을 묘사할 수 있는데, 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을까요? 고대 시대에는 지혜를 표방하는 신들이 많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렇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고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 그분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물건이 고장났을 때그 물건을 제일 잘 고칠 수 있는 사람은 그 물건을 최초로 계획하고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지혜로워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없이 지혜로워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참 똑똑해 보이는데요. 그가 하는 결정들, 선택들을 보면 정말 우둔합니다. 마땅히 하지 않아야 될 선택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삶이 꼬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혜의 신들 보세요. 그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신적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입니다. 인간 욕망의 표현이 그것으로 드러나게 된 것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진정한 지혜를 갖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지혜로운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어떻게 드러났느냐? 그 지혜는 사실은 십자가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와 구속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드러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조와 구속,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 결과예요. 잠언 8장이 그 사실을 말하지요. 잠언 8장이 하나님의 창조가 지혜로 인한 결과로 말하지요. 앞서 제가 인용했던 고린도전서 1장은 십자가, 즉 그리스도의 구속이 그리스도의 지혜가 드러난 결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경륜을 묵상하다가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이 압도를 당했고 하나님께 송령,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요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들을 다 깨닫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뭐냐? 다름 아니라 송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간 신학의 선배들이 신학의 목적이 뭐냐? 왜 신학하느냐? 신학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배자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신학책을 읽고 성경을 알고 하는데 제기나 하고 판단이나 하고 비난이나 하고 저 저러면 안 된다 그러고 온갖 때 말을 다 하고 하는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참된 찬송과 예배와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없다면 그는 구속의 경륜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구속의 경륜을 참으로 이해하면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자신을 예배하는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었죠. 타락이 되면서 어떤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리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우리를 범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2장 10절에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악을 행한 일에 집중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만둬도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혜 복음 안에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되고 순종으로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 송영의 찬송을 돌려드리게 되고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도래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로 부름받았는가? 나는 과연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과연 예배자로 서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에는 오늘 본문을 대강절 기간에 가장 적합한 구절로 이해했다 그래요. 대강절.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 이유가 뭐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야 비로소 진정한 찬송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찬송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진정한 찬송을 이 찬송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했던 약속과 예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죠.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에게 예언하셨죠. 그 예언이 언제 성취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예언이 성취될 것입니다. 약속이 눈으로 보이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피조물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신자는 바라보고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구속의 전 경륜을 들으면 마지막에 아멘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뭐로 끝이 나요? 아멘으로 끝이 나잖아요. 아멘. 아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화답이고 구속의 경륜을 올바로 이해한 신자에 합당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성경을 읽어나갈 때마다 구약과 신약의 그 내용들을 깊이 이해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의 목적의 깊이와 넓이에 압도를 당하시면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그 나라와 그 나라 그 나라와 그때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그날 내가 주님을 전심으로 찬송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바람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풍성히 드러내는 사랑 우리 모든 현상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세 전부터 인간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작정하시고 예전 가운데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바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성취하시고 이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아는 자로서 합당한 믿음의 반응으로서 순종케 하시되 단지 믿음의 열매로서의 순종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참으로 알고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반응으로서의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도래하지 아니한 이런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의 경고케 하시는 역사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면서 의의 열매를 풍성히 드러내어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날 영광의 찬송을 돌려드리게 될 것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나라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